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4절까지 구약성경 423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천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미사일로도 부술 수 없는 강력한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유명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죠. 그 여인에 대한 선입관인데 그러나 그 사마리아 여인은 음란한 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혼의 주도권은 철저하게 남성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절에 어찌 보면 이 여인은 이혼을 당한 그런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물론 음란한 여인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 여인은 분명히 음란한 여인이다라는 그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봅니다. 물론 이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요한복음 4장은 음란함의 여부가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음란한 것이냐 아니냐 이것은 어찌 보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 선입관으로 인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도까지도 놓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인데 성경 공부 방법론이 있는데 귀납법적 성경 공부 방법론 같은 그런 성경 공부에서는 이러한 선입관을 철저하게 배제한 채 본문에 충실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울 왕에 대한 선입관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갖고 있죠. 사울은 뭔가 부족하고 그리고 실패자다. 라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안에 굳혀져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기에는 분명 부족함이 있긴 합니다.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사실 왕이 될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왕들은 이렇게 야망이 있잖아요. 야망을 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서 왕이 되는데 사울은 그러한 왕이 될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전에 이제 본문을 보면 사울은 꽤나 이제 엉겁결에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방금 읽었던 본문은 이 사울 왕이 공적 자리에서 임명받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숨어버리죠. 짐 보따리들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이 사무엘상 본문에서 보면 사울은 실패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과 비교가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본받으면 안 되고 다윗은 본받자라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물론 일면 맞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사울과 다윗이라는 그 사람 자체에서 어떤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사울이든 다윗이든 하나님이 세웠다. 여기에 성경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세운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의문이 들 수도 있죠. 그럼 뭔가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세웠다.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격도 필요 없는가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그 질문은 물론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초점을 약간의 빗나간 그런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강조점은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세웠다. 여기에 있습니다. 24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무엘상 10장 24절입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누가 세웠다라고 하죠? 중간에 여호와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울이나 아니면 훌륭하다라고 평가받는 다윗 모두 둘 다 막대기 도구에 불과합니다. 강조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의 자격과 조건을 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점을 일단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는가, 그리고 왜 다윗을 세웠는가,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여기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 왜 세웠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대 근동의 다른 나라 왕처럼 왕 하나 잘 세워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은 좀 그렇게 그런 면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왕을 세웠다라면 그런 하나님은 다만 샤머니즘적인 그런 신에 불과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는 이제 왕정을 반대했다가 결국 왕정을 허용하시는데 왕정을 반대하든 허용하든 변치 않는 중요한 강조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누구를 세웠든 간에 상관없이 나만 바라봐라 라는 것에 하나님의 강조가 있었습니다. 왕정을 허용하지 않았던 이면에도 혹시나 강력한 그 왕을 의존하느라 하나님을 놓칠까봐 하나님께서 반대했던 거고요. 왕을 허용하면서도 왕과 백성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혹자는 사울이 부족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부러 못난 사람을 세워도 되는 걸까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니까 괜찮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최종 권위자가 아니라 그 밑에 하나님이 있다. 여기에 성경에 주된 관심과 강조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그 사람에게 초점이 있지 않고 부족하지만 그를 세운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최악의 환경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더욱 바라보게 되는 그런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탄탄대로일 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가 잘 나간다면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죠. 조직도 같은 원리인데 한 명의 훌륭한 사람이 그 조직을 떠나면 다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큰일인데 아닙니다. 그때야 비로소 조직원이 함께 일하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십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리더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요. 참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준 선생님이 군대를 갔습니다. 걱정하는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마음 한켠에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저 선생님이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또 다른 마음 한켠에서는 걱정하지 않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있으면 당연히 좋죠. 없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 좋지만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한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죠. 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사람은 도구, 막대기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은 이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인간 왕은 아무리 훌륭해도 막대기에 불과하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과 다른 고대 근동의 왕 사이에는 뭔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21절과 22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레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기서 본 것처럼 사무엘이 사울을 공적으로 세울 때 사울은 숨어 있었죠. 왜 하필 그런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으로 세워진 걸까요? 우리가 다른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구약 289페이지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또 이제 제왕론이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본문인데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와 은금도 두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주면 되는데 줘놓고서는 제한을 두는 이런 형식이죠.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셨지만 주시고 제한을 두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한은 무엇일까요? 제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제한이 없다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제한이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병마와 그리고 아내 은금을 아예 두지 말라가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고 한 것은 오늘식으로 하자면 이런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학벌이나 돈 나보다 더 의지하지 마. 그거 내가 준 거야. 너도 자꾸 잊고 사니?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늘 이것들을 잊고 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다른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네. 이 말씀에 이제 배경이 있습니다. 아마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이 본문을 볼 텐데요. 약간 좀 앞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20장 22절 보겠습니다. 배경이 되는 말씀인 출애굽기 20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자, 그리고 나서 좀 더 넘어가서 24장 3절을 볼까요? 24장 3절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이렇게 화답하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모세라는 가시적인 중간 매개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단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4장 12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우리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는데 모세만 40일 동안 신의 산에 있고 백성들은 그 밑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세가 빨리 내려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거죠. 백성들이 가시적인 그 중간 매개자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결국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들이 뭐를 만들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죠. 그러자 아론이 이 말씀에 백성들의 요구에 화답을 해서 금을 모아서 형상을 만들어 이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것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 왜 하필 금송아지 형상일까요? 금송아지. 송아지를 히브리어로는 에겔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송아지라고 하니까 왠지 힘없는 자, 뭐 힘없는 존재, 나약한 존재라는 느낌이 들죠. 그러나 성경에서 송아지는 보통 이제 희생 제물로 사용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방 민족이나 애굽군을 나타낼 때도 사용했습니다. 한번 말씀을 좀 확인해 볼까요? 시편 68편 30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30절입니다. 구약 850페이지 68편 30절 알밧의 들짐승과 수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0절입니다. 구약 997페이지 에 있는 이사야서 27장 10절입니다. 10절.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가지를 먹어 없이 하니라. 이 송아지는 구약 배경에서 보면 힘의 상징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광야라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낯선 땅에 그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그들을 이끌어준다라면 괜찮은데 그 모세, 가시적인 중간 매개자인 그 모세가 산에 올라가더니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힘 있는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해야 비로소 불안이 사라질 것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아까 읽었던 3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면 이처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드는 그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가시적인 힘이 있는 존재를 눈앞에 두려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들이 대부분 우상 숭배가 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과 뒷부분에 가면 십계명이 있죠. 한번 십계명 2계명을 볼까요? 물론 출애굽기 20장 4절에도 있지만 찬송과 뒤에 있는 십계명을 보면 2계명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너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자신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을 둬야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유한한 인간의 실존을 여기서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숭배하지만 금송아지가 좋아서 섬긴 것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십계명, 이계명에 나온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섬긴 거죠. 그 자신은 어떤 자신이죠? 불안한, 유한한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원하는 것도 같은 원리였습니다. 불안하여서 그래서 비가시적인 하나님보다는 뭔가 강력한 눈에 보이는 형태의 존재를 두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에 따라서 이것은 좋게도 갈 수 있지만 우상 숭배로도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습성이 있냐면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위기 때 그렇죠. 이상한 습성입니다. 강력한 사람에게 끌리는 이유도 이제 비슷한 건데요. 그 뛰어나고 사유 깊은 독일 사람들이 히틀러라는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지도자에게 끌린 것도 독일이 전쟁 후에 굉장히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서 위기감에 휩싸였죠. 그 위기 속에서 강력한 그 지도자 앞에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며 철저히 의존해버린 것이죠. 이러한 습성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왕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냐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일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것으로 됐습니다. 왕이 어떤가, 어떤 조건을 가졌는가, 얼마나 훌륭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도 목사가 훌륭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도들도 목사와 함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사울 한 명 잘못 세워서 이스라엘이 못 되었고 다윗 한 명 잘 세워서 이스라엘이 잘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들도 훌륭하지 못했습니다. 훌륭하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바보같이, 이 모두라는 것은 왕과 백성들 다 해당되는 거겠죠.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죠. 바보처럼 보이지 않아도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요구죠. 그러나 실상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최근에 읽었던 그 도구만은 드라마다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이제 작가이기도 했던 도로시 세이어즈의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통찰력이 있는 표현이어서 제가 이제 가져와 봤는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물신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부족의 종으로 묶어놓고 만일 부족민의 숭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추수에 알맞은 날씨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빗물통에 거꾸로 처박힐 운명에 처할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설정해 두면 아무리 훌륭한 왕이 세워줘도 사실은 말짱 꽝인 거죠. 왕이 어떤 존재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그가 쓴 대요리 문답이라는 책에서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의탁하고 마음으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만이 하나님과 우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붙잡고 마음을 의탁하는 대상이 바로 그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상 숭배라고 하면 대부분 타 종교의 신을 생각하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긴 것처럼 그런 식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 참으로 교묘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유명한 책이죠. 스터디셀러, 돈, 섹스, 권력. 리차드 포스터는 이것들이 이 시대의 우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 이제 목회자들에게, 저에게 해당이 되겠죠.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들은 돈, 명예, 이성, 그리고 규모의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 섹스, 권력은 리차드 포스터와 똑같지만 한 가지 더 규모, 사이즈, 규모의 우상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이 있다라면 그것들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상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우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늘 불안하잖아요. 그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것들을 갖다 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추천 도서이기도 했던 세계관은 이야기다, 그 책들 기억하시죠? 마이클 고인이 쓴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저자인 이 마이클 고인은 요즘에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소비주의다라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즘, 소비주의가 이 시대의 강력한 우상 숭배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이러한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한, 늘 불안해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프신 어머니를 근처에 이제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가면 의사가 늘 이제 말을 합니다. 그 의사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처자식을 먹여 살리는, 물론 목사이지만 이 시대의 가장이기 때문에 늘 이 부족한 자가 어떻게 처자식을 먹여 살릴까라고 고민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늘 두려는, 확보하려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고통이 오면 더 그렇습니다.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은 수시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소유를 하나라도 더 채워서 스스로 너 자신을 보호해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섬기려고 했던 그 모습과 비슷한 것이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모습이자 저의 모습이지 않나요? 이 아침에 우리가 그 모습, 그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을 함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부모 기도회라고 모이는데요. 그 모임에서 은혜롭게 자주 부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단순한 가사인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는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나 이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연약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시금 그러한 잘못된 저의 태도를 내려놓고 완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그 완전하신 주님을 바보처럼 담대하게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앞에 겸허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진정으로 의탁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하게 진지하게 반응하는 이 아침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나만 바라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두려고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그 불안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로 다시금 다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